가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60대 초반에 신사 한 분이 죄사함 받고 싶다고 이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봤는데 목사님 같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분하고 한참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장로교회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은 쉽게 복음 전하지 말고 좀 뺑뺑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뺑뺑 돌렸어요. 근데 계속 집회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야,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진지하다 해서 이제 셋째 날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집회 중에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바로 복음을 안전해 주시고 갈라디아로 로마로 히브리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더니 아 셋째 날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자기가 모든 죄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40살쯤에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조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갑다, 소위. 나는 막 방언 받으려고 막 산에 가서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이상한 막 소리가 막 나오니까 야 이게 방언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대요. 내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혀가 꼬부러지더니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방언인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늦은 비에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가로늦게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받으신 목사님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아들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는데 진짜 한 일주일 뒤에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 소문이 교회에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좀 어떤 부인이 아니 아무 것이는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데 우리 딸은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병을 고치는 거나 귀신 쫓아내는 거나 그게 그거지. 그러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목사님 앞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는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귀신도 쫓아나지, 병도 고치지, 방언도 받았지. 그래가지고 막 충만하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저희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방언도 받았지, 귀신도 쫓아냈지, 병도 고쳤지, 목사지.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평신도도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걸 보면 병도 고치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지옥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아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도 하늘나라 못 간 사람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 너 죄 있잖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 그 마음 들고 그래도 내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매일 회개하고 내가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내가 설마 하늘나라 못 가려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늘 갈 거야, 못 갈 거야, 갈 거야, 못 갈 거야.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받아 적어라. 그 목사님 이름이 엄태진 목사님인데 태진아, 예, 받아 적어라. 그래 이제 노트 기도하다가 말고 노트하고 볼펜 딱 잡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떨리면서
글씨가 한 줄 쭉 써진 거예요.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는 거라. 글씨를 썼는데. 그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이제 덮어놓고 또 며칠 있다가 기도하면 태진아, 예, 받아 적어라. 그래 노트 꺼내놓고 펜 들고 있으면 막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가 쓰여지는데 지난번 썼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전에 하고 달라가지고 자꾸.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기도원에서는 영서라 그래요. 영서. 그 뭐 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우리 선교회 형제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어떻게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이 형제님이 아 나는 영서를 읽을 줄 아는 은사를 가졌다고 갖고 와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그 영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지옥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완전히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데 지옥 가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도 죄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도 지옥 가는 사람 있던데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영서가 막 지옥이라 하니까 막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돌아다니다가 저희들 성경 세미나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또 한 번은 대구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도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죄사함 받고 싶어서 늘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씻나 하고 회개하는데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가서 3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이 죄를 해결을 하고 만약에 못하면 이제 나는 신앙 그만둔다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3일 동안 이 죄를 벗어보려고 금식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이 죄를 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다 때려친다 하면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어떤 부인이 그래 총각은 기도 응답 받고 내려가는가? 아니요. 어떻게 했는데?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곡에 내려가면 또랑이 나오는데 그 계곡 또랑에 내려가서 돌을 300개를 주스래요. 다윗이 물맷돌 줬듯이 돌을 300개를 주서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돌 하나 던지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한 번 던지고 주기도문 외우고 300번 외우고 나면은 그 죄가 씻겨진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산 중턱 평평한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돌 하나 던지고 주기도문 외우고 돌 하나 던지고 주기도문 외우고 300번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같더래, 마음이. 이야, 그래갖고 기념으로 그 돌 300개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마음이 잡초 올라오듯이 또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 안에다가 문 잠가놓고 돌을 던지면서 주기도문을 300번 외웠는데 처음에는 막 씻겨진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또 도루묵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돌 300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그 형제 별명이 돌 300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보려고 방언도 해보고 그 다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철야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고행도 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특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가 신부로 있을 때 이 사람도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데 이 죄를 씻어보려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때려도 보고 금식도 그냥 한 끼 두 끼 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학대를 해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넌 더러운 죄인이야.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 그 돌계단이 옛날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이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카라 산타 해서 그 돌계단이 28개인가 그런데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왜?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씻으려고 무릎으로 그것도 이제 바지 걷어 올리고 맨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평소에 외우고 있었던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이거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믿음으로 하면서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분명한 길을 모르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계단에다가 유리 가루를 뿌린대요. 유리를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뿌려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그 유리 칼날에 베어서 피가 철철철철 난대요. 자기는 죄인이니까. 이 더러운 죄인. 그러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회개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하는데 죄가 안 씻겨지는 거예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자기를 막 학대를 하고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길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혈루증에 걸렸어요. 한번 피를 쏟기 시작하면 머저 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리기간이 있어서 그러면 멈추어야 되는데 피가.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혈을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의원을 찾아가서 금식하면은 저 의원한테 침 맞으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금식이라는 의원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한의원 치료를 뭐 한 번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쑥뜸도 하고 침도 맞고 약도 다려 먹고 그래가지고 그 금식이라는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돈만 냈다 버리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에 야 그 어디 그 대전 도마동에 가마 돌 300개라는 용한 한의원이 있다 하더라. 거기 가서 네 몸을 보이면은 될 거야. 거기 한의원에 가가지고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몸을 보이고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이 여자가 자기 몸을 보였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는 커녕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그 다음에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몸은 더 나빠지고 중하여졌단 말이에요. 제가 죄사함 받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죄사함을 받으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는 더 많아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효험이 전혀 없는 거라. 그리고 몸은 더 망가지고 돈도 다 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 딱 왔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저런 예수님이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이 여자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 동안에 이 여자 마음속에 낫겠다.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진짜 혈루 건원이 마르고 이 여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사함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공고하고 더 무거운 죄 아래 신음을 하고 있는 때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마음속에 야,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졌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눈처럼 희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구나.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쭉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졌구나 하는 믿음이 마음에 팍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 이야기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 엄태진 목사님도 방언도 받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영서도 써봤지만 그 죄를 풀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이 마음에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 연세가 64세였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님은 제 아들빨 좀 되지만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까 영적으로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다. 이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이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다. 자, 첫 번째,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못 고쳤다. 그 이야기는 이 목사님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행위로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방언도 해보고 뭐 병도 고쳐보고 뭘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죄사함을 못 받더라.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전도 내보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전을 낸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크면 돈을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봉투에 넣어서 속전이라고 연보를 해라. 그러면 그 연보통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죄가 씻겨진다.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파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도 교인들이 어리석으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거기다가 속전, 죄사함을 받으려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죄사함 받으려고 연보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내가 뭘 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혈루건원이 딱 마르더라. 병이 고쳐지더라. 겉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낫더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죄가 눈처럼 희게 되어졌구나 하는 믿음이 일어나더라. 그 믿음이 내 태산처럼 많은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게 해주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이 여자의 병나은 이야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은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이게 사이즈가 똑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전에 이 여자처럼 혈루증 알아가지고 고생하듯이 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어. 이 여자가 이 의인원을 만나고 저 의원을 만나고 하듯이 내가 죄사함 받아보려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 마음에 죄사함을 못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돗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고쳐진 거야. 내가 죄사함 못 받아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났는데 그 음성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내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 이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오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죄사함 못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겠네.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 정확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면 가서 만지면 되니까, 가서 들으면 되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 이 여자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여기 적어 놓은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스토리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마른 여자였어요. 나는 내 인생에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이렇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을 못해주는 거라. 그래서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두 번째 의원을 만나듯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자상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남자도 자기를 행복하게 못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다. 내 이 목마름을 풀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남자는 더하더라. 더하더라. 여섯 번째 남자는 나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힘들게 하더라. 청소차 피할락 하다가 똥차 만났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일곱 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일곱 번째 만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목마름을 풀어준 거예요. 물동이 없이 못 살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 와서 한번 봐라. 일곱 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마름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다를 뿐이지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못 벗어나고 죄 가운데 머물다가 보니까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사시는 것을 보시고 왜 인생이 목마른지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얻으라고, 그 예수님을 얻는 순간 병을 고치고 목마름이 해결되듯이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인생의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다 풀린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는 거기가 완전 지상천국이었어요. 문제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는 지상낙원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왜 깨졌습니까? 죄를 지었거든.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낙원이 깨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고라는 저주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은 마귀, 죄,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으니까 죄, 마귀,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에덴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 고통스럽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돈만 있으면 해결돼. 돈만 있으면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돈만 있으니까 해결되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기업의 회장 딸이 현금만 200억을 갖고 있었어요. 은행 통장에. 현금만 20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산 다 합치면은 수천억이 되는데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돈이 그래 많은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돈이라는 한의원이 이 여자를 못 고쳤단 말이에요. 고쳤으면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날 필요도 없는 거죠. 돈이라는 신랑이 이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논리상으로도 아담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왜 깨진 겁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지배하면서 에덴 동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이 인류에. 그러면은 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어야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돈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겨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와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와 만나는 순간 죄가 해결되고 슬픔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모든 해답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떠나는 거를 보면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본정신이면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등지고 그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쉬어서 그런 거예요. 예? 마귀한테 쉬어서 그런 거지. 본정신이면, 제정신이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 문제를 다 풀어놓으셨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스토리를 한번 끌어와서 이야기를 한번 엮어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후세라는 친구고 하나는 아히도벨이라는 친구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친구는 머리가 비상해요.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면 해답이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랑 해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 이 아히도벨은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략가였어요. 근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아히도벨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후세는 뭐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히도벨하고 엮어진 사람은 압살롬이고 후세하고 엮어진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하고 엮어진 분이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세는 지혜가 아히도벨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후세에게는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뒤에 아무도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이 왕이 딱 되고 예루살렘 왕궁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히도벨이 하나님 같은 지혜로 다윗이 지금 쫓길고 있을 때, 지금 막 급할 때, 지금 빨리 군사를 뭐 전부 다 필요 없고 한 5만 군사만 있으면 되니까 빨리 따라가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예? 쿠데타는 속전속결로 해야 되지 시간 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엉뚱한 계략을 내놓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그게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용사라. 지금쯤은 어디 굴 속에 깊이 숨어 있을 거니까 가도 못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시다. 그럼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 있던 곳을 포위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에 들었다면 온 백성이 동아줄로 꽁꽁 묶어갖고 땡기면 그 성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이 밤에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하면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옳다, 좋다. 이번에는 후세의 계략이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망가뜨리려고 후세의 말도 안 되는 모략을 받아들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후세의 모략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모략이 떨어지면 어떠냐? 내가 일을 좀 잘 못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계시는데 내가 좀 모자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떠냐? 많이 떨어지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없으면 어떠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다. 그래, 부족한 것이 많으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달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약함은 어떠냐? 예수를 달고 살면 되지. 예수를 달고 살면 되지. 예수를 달고 산다는 말을 우리가 다 여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신부니까. 그래, 내가 가난하면 어떠냐? 부자인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되지. 결혼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빚이 많다. 근데 막 돈이 수천억 원이 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까짓 빚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마귀한테도 질 수밖에 없도록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보다 힘이 강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결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겁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나한테 문제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능히 눈처럼 희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아주 가난한 처녀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여자랑 남자랑 결혼을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가난한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이야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이분에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능력이 이 안에 다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내게 있을 수 있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진짜 막 새우처럼 꼬부라진 여인처럼 한 번도 어깨도 못 펴고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나 혼자 살면 꼬부라져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어깨 딱 펴고 살아야 되잖아요. 박 목사님 예화 중에 어떤 부인이 뭐 집안에서 무슨 뭐 빨래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칼 들고 꼼짝마 하는데 이 여자가 전혀 겁이 안 나는 거라. 전혀 겁이 안 나는 거라.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여자가 너무 태연하게 웃으면서,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왔어요. 왜? 칼이 안 무서워요? 강도가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왜 겁이 안 나요? 집에 남편이 있거든. 경찰인데 강력반에서 일하는, 막 유도가 몇 단이고 태권도가 몇 단인 남편이 집에 있는데 강도가 칼 들고 꼼짝마 해도 웃어본 거라. 여보 하니까 나왔어요. 딱 나와서 봤는데 덩치가 이런 남편이 나오는 거라. 강도가 덩치가 이런 남편이 나오는 거는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라. 눈 떠보니까 유치장에 갇혀 있더래요. 자, 그런 남편이 있으면 자기는 힘이 없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됩니까? 그런 남편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슬픔이라는 강도가 오고 어려움이, 부담이라는 강도가 오고 가난이라는 강도가 오면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여보 주님 하고 엄청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문제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궤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항상 예수님에게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 죄 문제 예수 안에 있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이더베리 암만 믿음이 좋아도 마귀보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벨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거든. 그 후세가 아이도벨보다 모략이 떨어진다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모략을 하나님이 채택하게 해서 세우니까 후세는 아주 훌륭한 모략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이게 모략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목마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불행한 여자가 됐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가 혈루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유,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은데요. 예수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기쁘고 여유가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전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그래,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지금도 함께 계셔. 앞으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인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안 되니까. 틀림없어요. 예수님으로 죄가 다 안 된다면 다른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를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제2, 제3의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안식 속에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여자가 그래 맞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맞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되겠다 이 믿음을 가졌듯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그래 내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선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나라 비자 받는 거예요. 그 나라 비자.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 있는 태국에 있는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고 캄보디아나 뭐 남미나 이런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잘 안 줘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기가 아마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비자를 안 줘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비자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자 얻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로 이제 아예 비자가 안 되니까 사업 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지에 우리 형제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 그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직원이라는 비자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자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지 언어예요. 그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말씀도 복음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뭐 집도 얻고 뭐 하죠.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생략하고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 비자 관광비자로 가면 돼. 관광비자 3개월인데 아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 그 나라 말 모르는데 그럼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역하는 사람 붙여주실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이 아니고 우리 선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때 좀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보내는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너무 무식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일반 선교회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요. 그 나라는 뭐 이렇다. 그 나라는 이런 언어를 쓴다. 그 나라 가서 이런 언어를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언어를 배워가지고 훈련을 받고 따듬어 가지고 막 해서 그리고 또 현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도 얻어주고 뭐 교도보를 형성하고 뭐 어쩌고 비자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고 해서 다 해서 딱 가요. 아이고 그런 데가 좋겠다. 끝까지 들어봐요. 좋은가? 그 카자흐스탄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어떤 다른 선교단체의 선교사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세월이 십수년이 지났어요.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다른 선교회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야,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사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로 하거든요. 러시아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어떻게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냐. 우리는 몇 년 안 되면 러시아 말로 설교하거든요. 떠듬떠듬 하지만. 근데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는 러시아 말로 설교를 못하고 통역을 한대요.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 해서 우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선교비를 끊어라. 거기는 한 달에 선교비를 400만 원씩 줘요. 200만 원은 생활비고 200만 원은 통역 월급, 가정부 월급, 기사 월급, 자녀 교육비 이래가지고 매달 400만 원씩 보내줘요. 그러니까 통역 쓰니까 말이 안 느는 거예요. 말이 안 느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자 말자 그 나라 말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못 알아듣는 거라, 형제자매들이. 그래, 예배 끝나고 나면 교제한대. 오늘 목사님이 뭐라 했지? 자기들끼리 막 교제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낸대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라도 설교를 한대요. 한대요. 그래, 세월이 지나면서 러시아 말로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십수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비자 문제도 해결했지, 우리는 그 나라에서 땅 사가지고 예배당도 지었지, 그리고 그 나라 말도 유창하게 잘하지, 이제는 뭐 교회가 커지니까 물질 문제도 걱정 안 하고 다른 데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커졌지. 근데 여기는 쫓겨나게 됐어요. 돈도 지불하고 통역도 넣어주고 막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내 말은 많은 의원보다 예수가 낫다는 거지. 예수가 낫다. 많은 의원을 의지하면 우선은 그 의원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고 고생만 시킨다. 그래서 많은 의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원이신,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진짜 내가 선교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 통역이냐? 아니다. 예수다. 내 선교에서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참된 의원이신 예수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내 병 못 고친다. 내 죄 문제 해결 못 해준다. 내 어려움을 해결 못 해준다.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가 저 멀리 있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바로 옆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임하게 하셨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예수님을 옆에 두고 어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외롭다, 요즘 힘들다, 요즘 못 살겠다, 그런 거랑 똑같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몇 살에 놓든지 간에 자식을 낳아야 돼요. 몇 살에 놓든지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어요. 네 후손이,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건지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던 아브라함이 뭐 군인이 아니니까 집에서 군사를 길른 것이 아니고 종들이죠, 종들. 종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인처럼 만들었는데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롯을 찾으러 갔을 때 롯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냥 뭐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네 개국의 큰 연합군이 가나안을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롯을 포로로, 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거잖아요. 내가 줄 잡아도 수만 명은 될 건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수만 명하고 싸워서 롯을 찾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찾기 위해서 막 롯을 쫓아가서 만나서 싸운 지점이 단이라는 곳인데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예요. 200km. 그럼 200km를 달려가서 싸워서 이겨서 롯을 찾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는 거죠. 200km를 달려가면 싸우기도 전에 퍼져가지고 들어 누워야 돼요. 힘들어서. 근데 그 단에서 싸웠는데 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바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싸워서 롯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화살이 날라와도 화살이 피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사신처럼 안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안 죽는 거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나는 안 죽는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데 나 안 죽는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믿는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주셨느냐 하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위로를 받아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유를 누려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목마름을 해결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았는데 내가 인생에 목이 마르고 이 예수님을 받았는데 자유가 없고 예수님을 받았는데 쉼이 없다면 누리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죠. 누리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이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그 옷을 만져도 낫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두리뭉실한 거잖아요. 소문이니까. 소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문이 아니고 말씀으로 책에다가 문서화시켜서 절대 변할 수 없는 문서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 1.1획이라도 변개될 수 없는 이 성경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예수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놨다는 거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뒤로 물러가야 되나? 내가 왜 이 삶에 얽매여야 되나?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주고 벗겨주고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 진짜 그래요. 한 번씩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 어디 산에 그리고 뭐 대덕수양관 혼자서 잘 때 그때 여기 대덕수양관 지을 때 무덤이 몇 개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막 시커먼 것이 휙 하고 날아갔다 하더라. 뭐 이제 귀신이다 소리죠.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잠이 다 도망가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똑 나고 이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느냐 하면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귀신이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잡아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야 귀신아 너 나 삶아먹고 싶으면 삶아먹고 뭐 해치고 싶으면 해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난다. 근데 진짜 귀신이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못 해치죠. 못 해칠 뿐만 아니라 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그나마 죽지 뭐. 그래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 테니까. 그리고 무시하고 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시. 마귀가 우리에게 막 음포를 줄 때 무시해요. 딱 무시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지내는데 내 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떠냐? 예수님이 도와줄 텐데.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다. 예수님은 생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짐으로 거기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이미 다 해결해 놓았네. 나는 이제 자유다. 나한테는 이제 목마름이 없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